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3절 한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아마 성경 본문을 상당히 많이 참고할 것 같은데 성경을 펴서 하기에 조금 버거우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실족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진 경우는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약 성경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 주목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내가 누리게 될 영혼이, 이터니티가, 그 퀄리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한 그 구절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말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잘못 디디는 거예요. 고름 땅 위를 무심코 걷다가 비죽 튀어나온 작은 돌멩이 걸려서 몸이 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지라고 생각했고 아무 걸림이 없을 거라고 그냥 대화에 집중하면서 걷다가 그것이 뭐 나무 토막이든지 아니면 빈 깡통이든지 바나나 껍질이든지 이렇게 미끄러져서 몸이 휘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의를 기울여 걸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주의하게 그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산길 오를 때 나무뿌리가 길 가운데 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건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뿌리가 땅으로도 들어가 있지만은 땅 위로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자, 등산객이 산길에 뻗어있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나무 뿌리 잘못일까요? 아니면 요즘 보니까 한국에 그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뒤로 가는. 그러다가 넘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나무 뿌리가 잘못이 없습니다. 나무 뿌리는 그곳에서 자연 지형을 따라서 위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등산로를 만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렇게 솟아나는 나무 뿌리를 주의해서 피해가는 것이 합당하죠. 늘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일까?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인용했던 그 구절의 23절이고요. 맥락은 그 앞에 찾아보면 될 텐데 세례 요한의 질문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고 의심이 생겼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23절이 주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시험되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 당연히 실족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 성공자이다 이런 뜻이.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 것이다. 친절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먼저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혹시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이라 할 때 이 요한은 열두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John the Baptist 또는 John the Baptizer. 세례를 베푼 요한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한 절반 정도를 세례 요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 그의 부르심, 그의 직임, 이러한 차원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실족할 만한 지경으로 갔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예,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유대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요. 그 아버지 이름이 스가랴이고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사가랴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스가랴이고요. 이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정황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따라서 그의 예언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되어졌고 거짓이 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76절, 7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집에 자녀가 없다가 아주 늙음하게 늦둥이를 본 거거든요. 그 요한이에요. 자기 아이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제사장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어떤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퍼블릭하게 그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신단 말이에요. 30세에서 33세 절반이 될 때까지. 6개월 전에 태어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 출생한 요한이 나중에 커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준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말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자라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져 갑니다. 이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잉태하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서 나이든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요한은 요단 계곡과 사해가 만나는 그런 광야에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주님께서 지금이다라고 할 때까지 빈들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모습을 드러낼 터인데 나는, 나 요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지? 그것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 2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지금 하나의 코멘트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서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뭐라고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0세 정도가 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마음 준비를 시키는 가운데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습을 보이세요. 그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주위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크게 외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치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보라 세상치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순서적으로는 출생적인 순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출생했다. 아니다, 근데. 내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무릎 꿇고 풀고 매는 일을 누가 하죠? 노예가 한단 말이에요. 노예가 그때 당시에 주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무릎을 꿇어서 신발끈을 푸는 일을 했는데 나는 이 분의 노예 자격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고 몇백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로 알고서 무수히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많았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께로 붙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26절에 세례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시죠?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격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자신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이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따를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비교의식과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기뻐해요. 제대로 된 주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 신랑의 친구가 뭡니까? 결혼식에서 들러리 아니에요. 누구를 하면 베스트맨. 결혼식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신랑이어야 되죠. 그래서 옷도 신랑보다 더 잘 입으면 안 돼요. 신랑을 돋보이게 해야 되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선교사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뭐 다른 사역자들은 그 29절 되게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만 돋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모든 사람 포커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림자처럼 묻혀 있어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일반 평신도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30절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관심과 헌신에 초점이 되어야 하고 나는 그림자처럼 뒤로 사라져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이고 찾아보기 힘든 충성과 헌신의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정말 귀하죠.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역사의 무대의 가운데로 뒤로 빠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중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왕궁으로 사용하는 성체, 그 캐슬이 딸린 그곳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카에루스라고 하는 성체입니다. 이곳에 갇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그냥 일반 민중 가운데 일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수처럼 귀한 냄새를 풀기 위한 돌 감옥 안에 갇힌단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악한 자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복형의 아내를 불륜적으로 불법적으로 취해서 자기 안으로 삼은 그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고 세례요한이 지적한 것에 보복으로 감금시킵니다. 돌로 된 감방에 갇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 세계 가운데 어떤 끔찍한 생각들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었던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또 예수님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는 그림자처럼 뒤로 사라지면서 그 영혼을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적이 있었죠.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곧 내가 사형당할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고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면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감옥 자체 환경이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의심과 갈등이 실족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나의 전 생애를 바쳐서 준비했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메시아가 많이 일어나 민중을 선동한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제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정황들을 가지고 내가 소개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는 강한 의심이 그를 흔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퍼즐 조각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모습을 드러내면 세례 요한의 생각에 왕적 권세를 가지고 바로 심판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3장 9절에 잠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내리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당장 일어날 일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소개하는 메시아 왕께서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분께서는 썩은 나무 뿌리를 토막 내는 도끼처럼 그분께서 왕의 자리를 즉위하는 순간 불의와 불법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여러 가지 권능들은 세례 요한의 생각에 이 왕으로 오시는 이 분의 권능을, 능력을, 권세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복종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메시아 왕으로서 군림하셔서 도끼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서 불에 던져지는 그것이 실현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감금한 이 헤롯 안디바는 권력을 남용하는 부도덕한 인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법적으로 재혼했고 이 부도덕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찍어 없어야 했어요.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방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확신했던 그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삶과 헌신은 그야말로 폭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속된 말. 이것 하나만 확신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왔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는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흔들림인데 공통분모는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실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감옥에 면회를 왔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수발드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의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 당신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20절 제자들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질문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질병과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맹인들의 눈을 뜨는 현장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을 보며 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예외 없이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홀로 감옥에서 갇힌 상태로 의심과 갈등이 고통이 되어서 그 사람을 누르고 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의심과 갈등에서 세례 요한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 가지가 나오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이렇게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 당신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맞다고 전하여라 하는 대신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승리되어진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답 대신에 왜 22절의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1, 2, 3, 4, 5, 6 언급하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갈등에 빠진 또 실족에 가까이 간 그 종을 구원하는 그 답으로 왜 22절을 왜 주었을까요? 여기 밝히신 내용 여섯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입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이나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모습을 드러낼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내가 오는 길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요한이 나로 말미암아 흔들렸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나 때문에 시험 들어 실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 때문에 실족함이 없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고 모습을 드러내어도 흔들림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 잘 살았다.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저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고난이 지속되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등과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작은 물결이 큰 바람을 일으키듯이 의심과 갈등이 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이 지속돼요. 처음에는 자신이 또는 환경이 밉다가도 끝내 내가 마음이 향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속되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평생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이 주님 관심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깊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이죠. 세르비아는 주 예수님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그 삶과 사역 전체가 깊은 혼란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떠올려봐도 의심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평생 헌신이 무의미한 듯 여겼습니다. 그때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고 주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입니다. 요한에게 주시는 말은, 답은 그것이 끝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던 실족 직전의 주의 종에게 실족 대신에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고 계신 자신을 알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시험들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험들어서 넘어지는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는 훨씬 더 많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개인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짐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2000년 전에는 민족 전체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민족에게는 끓이는 것,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족이라는 스칸달로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민족 전체에게는 실족할 만한 어떤 사건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2000년간 이 실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 산길을 오르는 등산객의 발을 헛디디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때문에 또는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큰 격통처럼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준비하십시오.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기간을 지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일어날 때 실족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계시는 자신을 요한의 제자들이 목도하고 전하게 함으로써 대답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짙은 안개, 폭풍이 있는 그 구름 가운데 들어간 비행기가 요동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조종사로서 20년, 30년 경력이 지금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조종사가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그 앞에 있는 계기판, 칵핏 패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나침반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그에 나오는 숫자가 무엇인지 바퀴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30년 비행 경험상 지금 어둡지만 비행기가 위로 향하고 있다. 그것을 자기 감,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학습한 것에 의존해서 이 조종가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깊은 혼란과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는 앞에 나와 있는 칵핏 패널이에요.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의 숫자가 무엇인지, 나침반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실족에서 자유케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할 일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영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아맞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한 주를 지낸다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삶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가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잘 풀리고 해도 그 사람은 실패입니다. 언젠가 닥칠 폭풍과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는 계기판을 의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과 이제까지 학습한 무언가의 근거에서 인생을 꾸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 그의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크게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는 작업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전생일을 들여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헌신했던 그런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면 저 밑에를 사는 우리는 예외 없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가신 그 주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침묵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간구하며 그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 음성을 바라고 오랜 시간을 보내었지만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등을 돌린 것처럼 여겨질 때 그 기간이 오래될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회복을 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작업을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펴서 주목하는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 가셔서 그 말씀이 생생히 살아서 그 심령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강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